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아시다시피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중심인 레위기의 교훈을 저의 생각으로 한 표현으로 정리해 보면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 1장 1절과 2절, 전체의 시작인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무엇을?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요 말 가운데는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으로 모세를 부른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끝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서 회막을 뒤덮었습니다. 모세도 그 회막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회막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모세에게 준 겁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 이전까지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면 이제 받을 테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라. 사실은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올때 그냥 갈수 없으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정말 커다란 사건인데 이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는 이전 사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그 결론이 뭐였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보호하셔야 됐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막은 거죠. 자, 이렇게 꽉 막혀있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길은 활짝 열린 길이 아닙니다. 실낱같이 살짝밖에 열리지 않은 길인데 그 열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레위기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활짝 열려 있습니까? 조금만 열려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성경에 되어 아모스서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 다시 안 받으셔요. 제사를 허락한 다음에 또안 받으셔요. 왜? 하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낭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에게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꼭 열어놓고 그 길을 잘 지키시며 그 길이 잘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살짝 열렸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에 요 이제 그 목표가 지성소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지요. 지난 목요일 날 출애굽기를 새벽 설교 본문으로 정했을 때 마침 제가 그날 설교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있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아주 압축해서 살짝만 반복해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33절 34절인데 자막을 보시면 이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장면인데 핵심이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이 탁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무엇을?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뭐하리니?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속죄소를 두고.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갈라져 있고요. 그 안에 증거궤, 증거궤가 뭐가 증거궤냐면 법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증거판, 곧 십계명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가 증거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넣어두는 이제 법궤죠, 법궤. 그 위에 속죄소가 덮이고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금으로 만든 그룹이 이렇게 둘러싸서 이 속죄소를 이렇게 두르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와 속죄소와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는 이런 이제 지성소 안에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곳이죠. 자, 요 부분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자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명령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속죄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레위기 16장을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6장, 17장 다 중요한 장입니다.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정해진 날이에요. 7월 10일, 유대인 달력입니다. 우리 달력 아닙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예식을 해야 되죠.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 속죄 번제로 드리고 또 속죄제로 양 드리고 또 염소도 이때는 두 마리씩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또 아사셀에게 드린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이제 의식까지도 해야 되고요. 옷도 정해진 아주 그날만을 위해서 정해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뭘 하나 달지요. 딸랑딸랑하는 거 방울을 답니다. 왜 달죠? 죽을까 봐. 죽은 다음에 그게 만약에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럼 끌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끌어냅니까? 몸에 줄을 매가지고 끌어내는 이런 복잡한 일을 하면서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맙냐면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으니까. 전무했으니까. 그런데 그 길이 열린 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꾸고 사용하는 충영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신랏같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레위기가 좋아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눈에 확 들어와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죄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레위기가 쏙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휘장,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그 휘장 뒤에 법궤 그리고 속죄소를 두었던 그 휘장,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도 탁월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 여기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나니? 담력,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해석입니다. 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소중히 여기되 친숙한 길이 돼야 돼요. 또 소중히 여긴다고 가끔 가시면 안 돼요.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친숙한 길이 돼야 됩니다. 물론 거기 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우리에게 낯선 길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소중하면서 친숙한 그 길이 예수 안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레위기가 없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레위기 안에 가장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이제 제사 제도는 이미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시시콜콜한 걸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제사 제도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됐기 때문에 꼭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것에 이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3절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레위기에서 제사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따라 하실 것 같아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섯 개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같은 종류인데요. 번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번제는 고기 드리는 거고요, 속제는 밥 드리는 겁니다. 고기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그러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데 드리는 제사이고요, 화목제는 감사의 뜻을 담아서 이웃과 나누는 제사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번제는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하려면 하나님을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무슨 모든 제사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렇게 살펴보면 쉽습니다. 제사자가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퀴즈 하겠습니다. 제물을 잡는 것은 1번 제사자가 하는 일이다, 2번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네, 1번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충현가족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걸 틀릴 거라고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제물에 안수를 해요. 제물 잡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1번 제사자, 2번 제사장, 누가 합니까? 네, 제사자가 해요, 이것도요.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우셨죠? 마치 제사장이 하는 것 같죠? 아니,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이 안수할 것 같아. 아니에요. 제사자가 자기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겁니다. 왜 할까? 왜 제사자가 할까? 이제 좀 마음속에 답은 담아두시고 제가 이따가, 조금만 이따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사자가 하는 일은 안수하는 것, 제물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깁니다. 속에 안에 있는 고기들을 가지고 각을 뜹니다. 마지막으로 내장 이런 것 안에 있는 배설물, 이 소화 안 된 이런 찌꺼기들 싹 씻어댑니다.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담아두셨습니까? 왜 그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세 가지를 합니다. 특별히 제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둘째는 죽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뜬 이 고기를 태우는 일도 제사장이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는 게 구별이 됐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사자가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첫째, 제사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서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사는 친구와 함께 그 친구 집이 있는 농장에 방문해서 한 보름간 있었던 적이 있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날 저희들을 위해서 뭘 해준다고 닭을 잡았어요. 닭을 잡았는데 온 집이 난리가 났어요. 닭을 한 번에 못 잡은 겁니다.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걸 꿈에도 못 꾸다가 처음 봤어요. 정말 이렇게 목이 이렇게 걸린 닭이요. 막 피를 뿌리면서 다니니까 정말 난리였습니다. 난리.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 동부에서 이민 목회하던 시절에 이슬람 선교에 관심을 두고 이슬람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사막에 가서 며칠 있었는데, 거기서 양을 잡았어요. 저희들이 물론 양값은 냈고요. 양을 잡는데 여기 성경에 관련된 그 문화적인 게 많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 양 아침에 잡았거든요. 저녁까지 다 먹어야 돼요.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밤 12시가 됐는데 항상 차림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거 먹어야 된대요. 그때 전 왜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화목제물은 당일날 먹어야 되거든요. 당일날 안 먹으면 이거 죄야.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려면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 터져 죽습니다. 근데 그날 양을 잡는데요. 와우. 양을 한 10살쯤 되네? 10살에서 12살 된 이 소년이 잡는데 칼을 갈아요. 칼을 이렇게 간 다음에 정말입니다. 원샷 원킬이에요. 그냥 한 번에 목 딱 빼니까 그냥 죽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피를 뽑아내요. 몇 시간 동안. 이게 당시에 제사자들은 이 양 한 마리 잡는 게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양을 기술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잡으면서, 제물을 잡으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 깊숙하게 자신과 제물을 일체화시키는 그 순간을 밟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 성찰이 제사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안수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제물이 없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이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가죽 벗길 때 저는 이 가죽 못 벗겨봤어요. 가죽 벗기는 거 정말 이 제사자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죽을 벗기면서 나의 옛 자아들을 벗기는 겁니다. 나의 못된 습성들, 내가 중심이 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벗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으로라도 가죽 벗기는 일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각을 뜨는 거, 내장의 온갖 배설물을 씻어내는 거, 이거 자기와 재물을 일체화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쉽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봤던 이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이 시대의 제사자로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또 다른 제사의 의미는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 예물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받겠다 그랬을 때 기뻐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도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살아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실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뭘 새로운 거를 맨날 시도하려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 몇 가지 꼭 붙들고 이것만 그대로 시행하셔도요, 여러분 꽤 능력 있는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 장로님 한 분은 미 동부에서 이민 목회할 때 만났던 장로님인데, 이분은 청지기 하나 딱 꼽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회계 업무를 하다가 아, 재물의 청지기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후에 모든 일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청지기 장로님 이렇게 불러요. 그분하고 대화할 때도 여전히 청지기 장로님이셔. 청지기 장로님, 뭐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래서 청지기 계속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죠. 하나만 탁 붙들어도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탁 넣고 내가 반복적으로 나의 신앙 속에 그것이 살아있도록, 운동력이 있도록 만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제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자막입니다. 읽으십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병사로 훈련받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이 병사로 훈련받은 사람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집,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병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활은 책임져 주신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이 내 안에서 검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면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얽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얽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변명은 구구절절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얽매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아니다? 더하여 주셔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검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검증이 되면요, 그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삶, 이것을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매진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사의 원리는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며 이것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괄호넣기 퀴즈를 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으면서 괄호 하나 넣을 테, 이렇게 뚫어 놓을 텐데 여러분 메꾸시면 좋아요. 이제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러게. 괄호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여간 예상을 안 벗어나요. 제가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착착 붙어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자막 올려주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길이 열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 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도 깊게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 성찰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깊게 성찰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시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님 내가 바라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 올라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야, 주를 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바라볼 때 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틈틈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추고 주님을 잘 바라보면서 자기 성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시작해 봤어요 그랬는데, 제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속에 없는 게 있어요. 경쟁심이 없으셔. 진짜 경쟁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뭐 대제사장, 뭐 이렇게 그 사두개인, 장로 이런 분들이 그 예수님 막 모함하잖아요. 경쟁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 경쟁심이 없는 거 좀 나도 좀 한번 갖춰 봐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경쟁심 좀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자기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조금은 있으신 편입니까? 전혀 없으세요? 조금 있지 않으세요? 대놓고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대놓고 있어요. 그냥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보여 남이 봐도. 근데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가 이런 거더라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딱해 보이지 않아. 사람이 잘 됐는데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럴 때 보면요, 그 사람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경쟁심이 없어지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요, 잘 된 사람 보면 그냥 같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성찰을 할 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경쟁심이 없으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잡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잡는다면 엄청난 비용이었고요, 양을 잡아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제사를 허락해 줬던 겁니다. 근데 무슨 제물을 드리든 사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소를 드렸다고 속죄가 더 잘 된 게 아닙니다. 비둘기를 드렸다고 해서 속죄가 덜 된 게 아닙니다. 제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속죄의 효과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것은 제사를 드리는 비용이 꽤 나갔기 때문에 비싼 제사였어요. 자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드리려면 많은 준비를 하고 드렸던 것이죠. 이게 값비싼 제사의 모습입니다. 자주 드릴 수가 없었죠. 지금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제사가 아닙니다. 값비싼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값싼 제사가 되지 않았는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전혀 준비 없이 마음의 태도에 이런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없이, 준비된 마음 없이 그저 그 열린 길이라고 들어간다는 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 배운 레위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동시에 가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보지 아니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서 이게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첫째, 그 길로 갈 때에 가는 것을 자주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열렸는데 그 열린 길을 자주 안 가면 닫혀 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므로 자주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특권과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값싼 제사가 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태도의 변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물을 잡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의 경건 생활 중에 재물을 향하여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하던 그 목숨을 재물의 목숨을 베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제사자들처럼 가죽을 벗기면서 나의 완고한 모습을 벗겨내려는 제사자들처럼 온갖 더러운 배설물을 닦아내면서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사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값비싼, 값진 예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자주 자주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